제가 대학부 때 유행하는 복음 성가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주의 자비가 내려와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대학부 때 수련회 준비를 한창 하고 있을 여름 시즌이었는데 저희는 주의 자비가 내려와라는 찬양에 맞춰서 율동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날도 많이 더웠고 이제 어느 정도 연습이 끝나고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었는데 아까 예배 전에 내렸던 비와 같이 장대와 같은 비가 억수처럼 쏟아지는 것입니다. 저희는 몸도 피곤한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니까 갑자기 맹탈이 붕괴가 되고 갑자기 원망과 짜증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 어떤 형이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지금 내리는 비가 뭔지 아니? 그래서 저희는 속으로 소나기지 뭐야? 왜 그런 걸 물어볼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형이 하는 얘기가 주의 자비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저희가 그전까지 연습했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저희는 또 다시 기쁘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수련회에 또 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동일하게 주님의 자비가 이곳에 가득하기를 성령의 담비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디모데를 지금 4년째 맡고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 남학생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군대 가기 전과 군대 다녀온 후의 모습이 완전 다른 것입니다. 이제 막 고등부에서 올라온 이 학생들은 몸이 비실비실하고 눈도 흐리멍텅하며 삶의 목표가 없는 듯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남학생들이 대학교 1학년을 마칠 때쯤에 군대에 지원을 합니다. 특별히 어떤 친구들은 해병대에 자원해서 지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병대에 간 남학생들은 해병대 훈련소에 모든 훈련을 마치고 첫 휴가가 나왔을 때의 모습은 완전 다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비실했던 몸은 근육질로 변해져 있고 흐리멍텅한 눈은 살아있는 눈빛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부모님도 몇 주 만에 변화된 자신의 아들의 모습을 보고 흡족해하고 동생들도 또 형들도 교회에 있는 형 누나들도 그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힘이 넘쳐났고 자신감도 넘쳐났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변하게 했을까요? 훈련 기간을 통해서 귀신도 무서워 벌벌 떤다는 그 힘든 훈련을 그들이 마쳤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 역시 군대를 가기 전과 간 후의 모습이 다른데 심지어 저는 생각지도 못하게 파병을 다녀와서 그걸 자랑하기 위해 파병 옷을 입고 교회에 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라크에 떠나기 전에 일반 병들이 군인들이 입는 개구리복이라고 하는데 초록색 군복이 아닌 사막에서 입는 황토색 군복을 입고 모자까지 쓰고 제가 교회에 가서 자랑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해병대 나온 친구들이 또 해외 파병에 가는 그 군인들이 왜 그렇게 자신만만했을까요? 그들은 힘든 훈련을 사건 사고 없이 무사히 마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감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적으로 비실비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툭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툭하면 예수님을 불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잡히던 날 그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기로 했던 선언했던 선포했던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검과 몽둥이를 들고 온 병사들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세 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사들에게 잡혀가셔서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와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어디로 갔는지 그 자취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일 때마다 문을 꽁꽁 잠그고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제사장, 서기관들이 무서워서 두려워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연약하고 비실비실하던 그들이 180도 변하게 된 커다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2장 1에서 13절까지 세 가지를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1절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두 제자들은 또한 그 제자들 비롯한 120여 명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홀연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드디어 주님이 약속하셨고 제자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날 D-Day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날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D-Day라는 말은요 바로 그날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쓰는 말입니다. 원래 그런데 이 말은요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함으로써 이미 전쟁이 연합군의 승리로 결판난 것이나 마찬가지라 이런 의미로 쓴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번의 D-Day, 결판의 날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한 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이미 사단과의 싸움이 결판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날뛰던 사단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인해 머리에 치명타를 입고 거의 그들은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D-Day는 바로 오늘 본문 오순절 성령의 오심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오심으로 안 그래도 사단이 치명타를 입고 있었는데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사단에게 쐐기를 박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오순절의 성령의 오심으로 인류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가 더 많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돌아본다면 큰 기쁨의 날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전기나 또한 인쇄술의 발달 그리고 중세 때 인류가 패스트로 죽어갈 때 페니실린을 개발이 되어서 사람들이 살게 된 사건, 특별히 최근에는 유전공학으로 인해서 게놈 지도가 완성이 되어서 불치병까지 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쁜 일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기쁨은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류가 잘 살게 되었다거나 치명적인 질병의 치료약이 개발된 수준이 아니라 인류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 올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이 세상은 많은 것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 분명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신도 많았고 사람들의 삶도 미개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신 이후에 얼마나 많은 분야에서 발전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과학과 또 학문과 의학과 예능 모든 곳에서 타고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의식 수준도 많이 달라졌죠. 이런 것들은 다 성령의 오심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은요. 이 성령이 임했는데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임했는데 어떤 날 임했을까라는 것인데 바로 오순절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요 구약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유월절이 지난 안식일 첫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맥추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이 오순절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의 곡식을 추수한 날이라는 것이죠. 하필 이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분명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상징일까요? 추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추수가 있었을까요? 영혼의 추수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혼의 추수, 이방인의 영혼의 추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오심으로써 본격적인 폭넓은 영혼의 추수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베드로가 오순절 바로 그날에 한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첫 추수의 테이프를 끊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함께하는 모임은 성령의 그릇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다른 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는 곳에 바로 주의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백화점에도 없습니다. 마트에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모이는 동호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모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의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끝에 보면 성령이 또한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오신 성령이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오순절의 강권적 성령의 역사도 언제까지나 지속이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오순절에 임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우리에게 임하진 않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도록, 귀에 들리도록, 물리적인 모습으로 성령이 임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사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 이 능력은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건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오순절의 성령의 오심은 단회적인 것이었지만 그때 주어졌던 성령의 능력과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성령의 현상이 2에서 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순절의 성령의 임하심은 두 가지의 상징이 있습니다. 즉 어떤 이는 듣고 어떤 이는 보았다라는 것이죠. 소리는 무엇일까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불의 혀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혀는 복수로 쓰여져 있고 불은 단수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즉 혀는 많지만 불은 하나였다는 것이죠. 이런 상징이 무엇인지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무리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각 나라 말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와 같이 성령의 다양한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나 불의 혀와 같은 이런 현상들은 하나의 상징으로서 한동안 표적으로 존재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뜻은 또한 없습니다. 우린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오심을, 특별히 성령의 세례를 우린 이상하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오해해서 눈에 보이는 표적만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라는, 그리고 그들의 여기에서 표현된 경험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령은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본 사람이 없습니다. 바람은 단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표현하기 위한 상징일 뿐이지 성령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무리들은 실제로 성령이 오시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마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했던 것 같이 상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징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강조하고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불도 아닙니다. 뭐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이러는데 불도 아닙니다. 역시 상징일 뿐이라는 것이죠. 원래 히브리어로 루하우라는 말은요 바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성령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성령이 바람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람이 성령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람을 불게 할 수 있을까요? 후 하면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큰 바람 우리가 불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이죠. 근데 여러분, 바람이 언제 불까요? 불고 싶을 때 부는 것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매우 더웠죠. 36도, 37도 정말 더웠죠. 근데 태풍이 한번 휙 지나고 나니까 우리나라에 영향도 주지 않았는데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기온이 하강했죠. 태풍도 그렇고 바람도 그렇고 자기가 불 때 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바람이 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옛날에는요, 큰 범선을 타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정말 중요했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배는 바람이 불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태풍이 불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단지 태풍이 불면 그것을 피할 뿐이지 태풍이 불지 않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드디어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성령의 바람을 불지 않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의 바람을 피하느냐 아니면 성령의 바람에 돛을 달고 거기에 맡겨서 훨훨 날아가느냐 하는 두 가지 선택만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서해안에는요, 전통적으로 새우잡이하는 배가 있는데 이 배의 이름은 바로 멍텅구리라는 배입니다. 이 배는요, 삿대가 없고요, 돛대도 없고요, 모터도 없고 기관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배의 몸통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는요, 다른 배가 끌어주지 않으면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 배는 오랫동안 사람들을 통해서 멍텅구리 배라고 불려졌습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가고 물결이 치면 물결이 이끄는 대로 가고 자신을 온전히 바람과 물결에 맡기는 배가 바로 멍텅구리 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 멍텅구리 배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야 움직일 수 있고 물결이 쳐야 나아갈 수 있고 다른 배가 이끌어줘야 이동할 수 있는 이 멍텅구리 배. 스스로 모터를 돌려 이동하지 않고 성령의 바람이 끌어주시는 대로, 성령의 바람과 물결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는 바로 그런 멍텅구리와 같은, 그런 배와 같은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요, 이 바람뿐만 아니라 불로도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은요, 어떤 걸 태울까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죄, 우리의 보이는 죄, 우리의 죄를 태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불은 모든 것의 본질을 바꿔버립니다. 성령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태우시고 또 죄로 인해 파괴된, 일그러진 우리의 모든 속사람을 다 치료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요,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면 죄에 대해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죄 같지 않은 것들 또한 죄처럼 여겨지고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다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태도와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오셨을 때 나타나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셨다는 것은 성령의 강한 권능을 또한 상징을 합니다. 여러분, 바람의 유력은요, 아까 설명했다시피 정말 대단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부는 태풍은 미국에서 부는 태풍과 허리케인과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뭐 집은 날아가지 않잖아요. 나무가 뽑힐 수는 있지만,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집을 통째로 올려버린다고 합니다. 이 태풍 앞에서 우리 인간은 비닐하우스처럼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강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겠다 하는 것을 하게끔 만드는 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린 세상에 매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위험하고 불안한 세상입니다. 특히 막강한 사탄의 권력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매 순간 우리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사단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은 늘 우리를 날로 날로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능력을 행하셨죠.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큰 능력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상처투성이 그 여인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거라사의 광인과 같이, 그 미치광이와 같이 자신의 몸을 계속 자해하는 그런 미치광이를 예수님은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제자로,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상처 많고 완악한 사람들을 천사 같은 사람으로 만든 것이죠. 실제로 제자들 역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제자들 어떻습니까? 상처가 많았습니다. 열등감도 많았죠. 자신감도 없었고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욕심과 권력에 눈이 멀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은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떨쳐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세상적인 욕망을 다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 다릅니다. 이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변화된 것이죠. 오순절 전에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여, 동지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충성했지만 그분의 삶의 현실에는 그들은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섬기는 자리로 갈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리로 갈 수 없었습니다. 용서하는 자리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에서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오심으로, 성령이 압도된 뒤에는 그들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삶의 현실에 실제적으로 동참하여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삶을 공유하게 되었고 그들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런 사랑의 사도들로 전부 다 변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큰소리쳤지만 그는 결국 성령을 받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전에 제자들은 주님과 매우 가까운 관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외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오심으로 그들은 실제 주님의 삶에 동참하는 진정한 제자가 된 것이죠. 무리가 아니라 진정한 제자로 그들은 바뀌게 된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라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충만하다는 뜻은요, 헬라어로 플레도라는 뜻인데 완전히 채운다라는 뜻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가득하게 채우고 완전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만 모였을 때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제자들의 부족함에 기적과 은혜가 부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과 감정과 인격 속에 성령이 가득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일체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속삶이 완전히 성령으로 가득 채우게 되어서 그들의 염려와 걱정과 시기와 질투와 의심과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충만하게 가득 차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이미 성령께서 이 땅에 충만하게 오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내가 마음을 열고 말씀과 성령의 은혜에 갈망해야 언제든지 성령은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충만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세례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생애 딱 한 번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언제든지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분만 온전히 붙잡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메말라 있죠. 너무나 메말라 있습니다. 답답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어떻습니까? 서로 불신합니다. 서로 네거티브합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1년 6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종식이 될지 모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서 불안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모르기 때문이죠. 세상에 힘을 가진 이들이 답을 찾았다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지혜자들도 지금 열심히 되어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코로나가 쉽게 해결될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과연 언제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이 끝날지 알 수 없는 시간을 그들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거리두기를 최고 단계까지 올렸습니다. 하지만 확진자는 2,200명이 나왔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궁극적인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을 신뢰해야 될까요? 세상을 바라봐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신뢰하면 안 되고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4절 끝에 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저희가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는 초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지금 이것을 기록한 누가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언급하는 것이 바로 다른 방언입니다. 바람같이 임하고 불같이 임한 것이 특이하긴 하지만 누가는 그런 현상보다 그 뒤에 제자들이 성령의 특별한 배려로 내뱉은 다른 방언, 여기 다른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때 너무나 기쁜 나머지 방언을 하게 되죠. 막 가나다라 마바사 거꾸로 해봐, 막 아야 막 이렇게 해봐,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하게 하죠, 여러분. 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외국어가 아닙니다. 그냥 엑스타시 상태에서 그냥 통제할 수 없는 말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나타나는 현상은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현상은 실제 언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나라 이방인들도 다 알아들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외국어로 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서 120명의 성도들이 능력으로 충만해졌고 여기서 가장 먼저 진리가 폭발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즉 이 사람들은 그동안의 무지와 소극적인 자세와 외국어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다 전파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청년 시절에 단기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홍콩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홍콩에 가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준비했던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찬양, 율동, 뭐 스킷 드라마 이런 걸 준비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혹시 뭐 간증할 사람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저희가 뭐 홍콩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저희가 뭐 영어를 유창히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우연찮게 어떻게 뭐 계기가 돼서 간증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마침 감사하게도 옆에 계신 홍콩 선교사님이 한국 사람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중국어로 이렇게 통역을 해주시고 제가 간증을 했는데 정말 생각지도 않게 정말 그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는 너무 놀랐어요. 아무 그거 아닌데도 평신도였는데도 그냥 청년이 이야기했는데도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세 번째로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6에서 13절에 나오게 됩니다. 당시 오순절 예루살렘에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각 나라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바로 사람들을 향해서
직통으로 그들이 통역 없이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6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각각 자기 나라 말로 이 제자들의 설교를 듣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이들은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방언으로 설교하는 이 제자들은요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은 학식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 뭐 지방 사람,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이런 말이었습니다. 무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배우지도 않은 무식한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언어로 설교를 하니까 그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성령의 초자연적이고 관권적인 능력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배우지도 않고 다른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이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여준 게 무엇일까요?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복음의 통로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배우지 못한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열어 다른 나라 언어를 탁월하게 깨치게 해서 선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정말 나이 많이 드신, 연세 많으신 노 권사님께서 어눌한 말로 이야기를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감동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까 특성하였던 나라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정미 시인 소아마비로 몸이 두툴려 있죠. 하지만 그분이 찬양을 할 때 어떻습니까? 눈물이 나죠. 눈물이 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9에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믿은 자들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아시아와 인도와 유럽과 아프리카 등지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 변화받은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 그들의 말로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무리도 있었습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듣고 싶었던 말씀이다. 아 하나님 날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힘들게 예루살렘에 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드디어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저 무식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말을 듣는구나.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을 조롱했습니다. 저희가 세술에 취했다. 여기서 세술이라는 것은 결코 좋은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술은 좋은 술이 아니에요. 세술이라는 것은 새로운 술, 막 발효된 그런 술을 의미합니다. 술은 완전히 발효가 돼야 되지만 그냥 막 지은 술이라는 것이죠. 싸구려 술을 말한다는 거예요. 즉 믿지 않은 사람들 눈을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 제자들의 모습이 갈릴리 사람들이고 학식도 좋지 않고 옷도 남루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싫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의 반응은요 그 당시에도 달랐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다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의 반응은요 두 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더라도 어떤 사람은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성령이 드디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움츠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임하여서 그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한 증인으로 바꾸었습니다. 성령 받은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여러분, 바로 증인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을 전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리고 재림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참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일생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작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저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또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에 감사하며 늘 성령 충만을 구하며 참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